아, 오늘 말씀의 키워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사람은 보통 어떤 일을 기억하기도 하고 또 잊어버리기도 하죠. 뭐 흔히 생각하기에 이 기억하는 거는 좋은 일이고, 잊어버리는 거는 나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뭐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꼭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기억들이 있을 수 있는데, 때로는,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 그런 기억들이 조금씩 잊혀져서 좀 견딜만해지기도 하죠. 그런 면에서 사람이 잊기도 하는 존재라는 거는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워낙 우리가 그런 존재이다 보니까 누군가 뭔가 깜빡 잊었다라고 이렇게 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고 저희는 넘어갑니다. 늘상 있는 일이니까, 저희도 겪는 일이니까. 하지만 있는 게 도무지 용납이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대체 이거는 왜 잊은 거야? 이런 걸 어떻게 잊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인데 이걸 잊다니, 충격으로 다가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벌써 옆에 이제 와이프나 남편 보고 있는 그런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 기억나시는 게 있으신가요? 뭐 기념일을 깜빡했다든가, 뭐 아니면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었는데, 가족 약속이 있었는데 정말 너무 바쁘다 보니까 어떻게 깜빡 잊고, 그런 일들이 있죠. 본문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 딱 그런 충격적인 상황에 조짐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거를 지금 잊을 가능성이 농후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하라. 근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광야를 기억하라. 그다음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간단하죠? 광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근데 이제 오늘 내용을 들어가 보시면 전체적인 이 구조는 되게 간단한데, 내용 자체는 이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을 좀 들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두 가지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이것부터 좀 확인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코앞에 지금 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설레겠어요? 얼마나 기대가 넘치겠어요? 그렇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어떤 땅입니까? 소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닙니까? 이제 출애굽기 3장이나 민수기 14장 같은 데 보면 이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민수기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무슨 뜻이죠? 아주 풍요롭고 번성한 그런 땅이란 뜻입니다. 오늘 본문 이제 7절부터 10절을 한번 같이 보시면, 도대체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번성한 땅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가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은 돌은 철이요,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다. 이렇게 적혀져 있죠. 자, 이런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기대하는 반응이 뭘까요? 기대하는 반응.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거겠죠. 그래서 10절 끝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를 찬송하리라, 찬송하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아주 마땅한 그런 리액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오히려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적혀져 있죠?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잊지 말아야 할 거를 잊는다고 합니다. 이게 참 희한하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누릴 이 풍요를 바라보면서 광야를 견뎌왔는데 지금까지 그것도 무려 40년 동안이나. 근데 정작 그 땅에 발을 딛고 들어서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견딘 노력밖에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광야에서 겪은 일들도 그 광야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억들도 다 사라져버리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이 말씀에만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광야와 같은 힘든 그런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거 사실 쉬운 일 아닌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 힘든 시기 동안 꾸준하게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나아오고 하나님을 찾는 거, 그거 자체가 사실은 엄청난 도전입니다. 하지만 힘들 때만 그런 게 아니고요. 힘든 시기가 지나고 조금 이제는 일이 풀렸다. 이제는 조금은 내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 이럴 때도 하나님을 붙잡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거를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지금은 좀 힘드니까, 그래, 뭐 지금은 좀 힘드니까 괜찮아지면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 많으시죠. 스스로에게 우리가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합니까? 아, 지금은 좀 힘든 때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나면, 아, 지금 힘들 때 내가 하나님을 찾지 못한다면 생활이 안정된다고, 상황이 나아진다고 내가 하나님을 찾으리란 보장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사람은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교만해질까요? 이 질문에 오늘 본문은 기억을 하지 못해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망각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 표현을 오늘 본문에 수시로 계속해서 쓰는데요. 그첫 번째 기억하라는 내용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 2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2절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오로지 생존만이 목표가 될수 있는 척박한 곳이죠. 기온도 극도로 덥거나 극도로 밤에는 추워지죠. 일교차가 엄청납니다. 물도 없어서 목이 마릅니다. 그러니 농사도 될 리가 없죠. 아주 어렵습니다. 가축을 키우는 것도 어렵습니다. 생명체라는 게 자리를 잡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사방이 다 뚫려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외부, 다른 적들로부터 침략을 당하기는 또 엄청 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야 지역, 메소포타미아의 이런 지역들에서 왕조들이 금방 일어서고 금방 죽는 것이 또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침략을 받기 쉬우니까요. 아무래도 이런 환경에서 지내려다 보면 어떻겠어요? 힘들겠죠? 그렇죠? 고통스러울 겁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뭐 앞에 내용들을 다 읽어보시지 않으셨어도 아주 힘들고 지극히 어려웠을 거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을 이런 고통스러운 곳으로 인도하시는가?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이죠.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광야로 오기 전에 어디서부터 인도하셨는가? 이걸 먼저 확인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디로부터 광야로 이끌어내셨는가? 애굽 땅이죠. 그렇죠?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셨죠. 14절 끝을 보시면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없이 종으로만 살아했던 죽음의 땅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건져내셔서 광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광야는 종착지가 아니라 거쳐가는 곳인 거죠. 하지만 단순히 만약에 정말 그냥 거쳐가는 그런 고생길이라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걸 기억하라라고 하시진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40년 동안 고생했다. 자, 이제는 다 잊고 앞으로 약속의 땅에서 행복할 그런 준비나 그런 생각이나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이 힘든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라 하시는 것은 이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냥 고생하다가 지나가는 경유지 이상의 훨씬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에 담겨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신다고 말합니다. 그 광야에서. 근데 그 내용이 조금 더 자세하게 내 마음이 어떠한지 다 드러나게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고 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또 이어서 3절을 보시면 똑같이 또 너를 낮추시며 그러면서 설명하는 게 너를 줄이게 하신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왜 사람이 좀 그렇잖아요. 이 겉으로 아무리 우리가 그럴싸하게 이렇게 보이려고 해도 쉽지 않은 극한의 환경에 있다 보면 우리의 포장만으로는 가릴 수 없는 이 속의 모습들이 하나둘 다 드러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인지 이게 드러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은 처참할 정도로 속에 있는 것이 다 드러나 버리고 그래서 처참하게 실패한 시간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불순종하기를 쉬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그 지침을 받을 때조차도 어땠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숭배를 했죠. 그리고 툭하면 아주 툭하면 모세오경 가운데 그냥 쭉 계속해서 등장하는 내용이 그리고 이 신명기에도 등장하는 내용이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심지어 차라리 어떤 얘기까지 하죠? 차라리 죽음의 땅 애굽에서 삶이 훨씬 좋았다 이런 말을 서슴치 않습니다. 고통 중에 신음하던 그 백성을 구해줬더니 정말 배은망덕한 그런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이게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뒤에 나오지만 9장 7절에서 보시면 이제 9장 내용이 그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이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왜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늘 거역하였다. 이게 무슨 불순종한 순간들도 있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늘 항상 불순종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기억한다는 것은 스스로의 비참한 죄성을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졌는지,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고꾸라졌는지. 하지만 그렇다고 광야가 그냥 비참한 기억만의 공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던 그런 공간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오늘 보면 3절을 보시면 아무 음식도 구할 수 없는 그 광야에서 주리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공급하시죠? 만나를 먹이셨다고 적혀져 있습니다. 만나가 어떤 음식이었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만나. 만나는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신비한 하늘의 양식이었습니다. 무슨 사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막 땅을 경작해서 갈아 엎어서 뭐 농사를 지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내 노력으로 이렇게 얻을 수 있는 내가 뭔가를 들이면 그것의 결과로 돌아오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매일 자고 일어나면 이슬이 내리는 것과 동시에 만나도 함께 땅에 수북하게 쌓여 있는 거죠. 이거를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매일 그것도 40년 내내 공급하신 겁니다. 이 만나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매일매일 받아 먹어야 하는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생명의 근원이 누구이신지, 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오직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임을 기억하게 해주신 겁니다. 죄로 인해서 늘 불순종하면서 아무 자격이 없는 자일 수밖에 없는 그런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급하시는,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 놓여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기억한다는 것은 그 누구도 그 어떤 일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깨닫고 배우는 그 시간을 기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40년의 이 광야의 시간을 잊는다는 것 자체가 좀 우리한테는 좀 서프라이즈로 다가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싶거든요. 대한민국 역사에서 뭐 일제강점기 35년간 이 시간은 사실 뭐 절대 잊을 수 없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시 이 광야의 40년은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그런 기간일 것 같은데 그것도 직접 광야를 경험했잖아요. 물론 이 세대, 출애굽한 세대는 아니지만 그 다음 세대로서 광야를 경험한 세대잖아요. 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그런데 삶이 풀리고 좀 풍요로워지면 그게 그렇게 되나 봐요. 역사적인 팩트 자체야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지만 그 시간에 겪었던 죄로 인한 처참한 실패 이거에 대해서는 점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라고 기억이 무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은혜로 주님을 믿게 하셨던 그 언약적 관계에 대해서는 그냥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광야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떠올리는 것조차도 부담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웠던 그 시간들, 처참하게 주님 앞에서 실패했던 부끄러운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서 지금 이 예배당 가운데 여러분들이 와서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는 하나님께서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시켜 주셨고 여러분들이 이미 하나님과의 그 언약적 관계 안에 있음을 알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지 모르게 요즘 뜨뜻 미지근하신가요? 뭔가 좀 차가워져 있는 것 같으신가요? 분명 삶은 내 삶은 이전보다 자리도 잡히고 이제 좀 안정된 것 같은데 오히려 신앙은 불안정했을 때보다 더 나태하고 공허해진 것 같이 느껴지시나요? 여러분들의 광야의 이 시간의 기억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깨지고 그러면서 확인했던 주님과의 관계 그 기억들을 하나하나씩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이 신앙이 정말 정체된 것 같이 느껴지고 왜 여기서 막혀 있을까라는 질문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의 지나간 그 기억들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는지를 들여다보게 되면 들여다볼수록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과 얼마나 복된 관계를 누리고 있는지가 더 명확해질 겁니다. 이게 다소 정체되어 있고 막혀 있다면 그 물꼬를 트는 데 이 기억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광야의 시간에 이어서 그럼 하나님을 기억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의 시간을 잊게 한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교만이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더 무서운 상황이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거는 광야에서의 그 시간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시간을 주관하셨던 하나님 자체를 잊는다는 겁니다. 무려 네 번에 걸쳐서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심각하게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입니다. 한번 본문 보시면 11절에 내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14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19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면. 계속해서 여호와를 기억할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기억한다는 게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 정도로 기억한다는 뜻은 분명 아닐 겁니다. 여기서 말한 거는 나에게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나를 만나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이 어떠한지를 기억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교만이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그 속성들, 내가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들, 너무나 자명한 그 성품들을 하나하나 나의 속성들로 대체시킨다는 겁니다. 그게 교만의 너무너무 무서운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걸 다루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행하신 일들로 분명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한테 계시하십니다. 드러내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시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시는 그 과정마다 이게 드러나는데요. 오늘 본문 14절부터 16절이 그 전체적인 것을 개괄적으로 보여줍니다.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그 뒤이어서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그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다. 이 과정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신 겁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도대체 다 합하여져서 뭘 위해서 존재한 거였느냐. 1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침내 복을 주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좀 그런 게 이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런 역사의 페이지들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 남아있는 기록은 순종이 아닌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주셨을 때 어떻게 하셨죠?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아, 만나를 주니까 이제는 만나만 먹어서 지겹다. 고기 좀 달라. 이렇게 불평합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과정은 또 어땠습니까?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죽게 만드셨다 이렇게 불평을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까? 이렇게 불평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건데 물이 없는 땅을 지나면서도 또 마찬가지 경험을 합니다. 물 없다는 불평을 이 백성들이 얼마나 자주 쏟아냈습니까? 마라에서 불평한 사건이 대표적인 예죠. 심지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그 순간조차도 홍해 앞에 병사들이 몰려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차라리 애굽에 두지. 차라리 그대로 두시지. 왜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우리를 죽이시는가? 이렇게 불만을 쏟아냅니다. 근데 대조되는 건요. 이러한 불만을 쏟아내는 그런 현장마다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이 백성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백성들의 속성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전적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분명하게 드러내셨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7장에 7절부터 9절을 보시면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백성이 갖고 있는 어떤 속성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이 백성들은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인데 여호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자기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하나님임을 알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정말 볼품없고 부족하고 반역하고 패역하는 그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권능으로 속량하신 것은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속의 땅은 풍요로움은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한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근데 참 황당한 게 인간은 너무나 자명한, 그러니까 지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누리게 될이 모든 이 소산에 대해서 여기엔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하나 새겨져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거기에 다 배어 있는데, 이거를 살짝 지우고 자신의 이름을 대신 넣으려고 합니다. 그게 17절에 나오는데요. 약속의 땅에 주어진 풍요의 소산을 바라보면서 이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무나 황당한 반응입니다. 한마디로 스스로를 하나님과 동등선상에 놓고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인한 그 산물을 하나님이 아닌 내 속성의 산물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나의 레이블을 좀 붙이고 있는 겁니다.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스스로를 신격화하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수단이 되어야 할이 영광의 소산들, 이 풍요의 소산들이 이제는 스스로에게 영광을 돌리는 수단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줄여서 표현하면 우상을 만든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상을 만든다.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잊고 스스로를 우상화할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모세가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진짜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포함한 인간은 이 우상화 작업을 한시도 쉬지 않는다는 겁니다. 칼빈은 이러한 인간에 대해서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공장에서 쉬지 않고 물건을 찍어내는 것처럼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 그게 자신이든, 뭐, 재산이든, 명예든, 나의 가족이든, 뭔가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체한다는 것이겠죠. 물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은 있습니다. 능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이러한 소산을 만들어내는 데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속성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등선에 놓고 그 경계를 흐리게 하는 그런 거는 너무나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우리의 속성이 하나님의 속성과 같은 선상에 있다고 그 경계를 흐리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다는 것이죠. 이게 우상화의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현상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났던 그 장면을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성경의 맨 앞부분에 나와 있죠. 아담과 하와에게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 실과를 따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그 얘기를 분명히 듣고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죠? 나도 볼 능력이 있어. 나도 먹을 능력이 있고 나도 맛을 느낄 능력이 있어. 이게 먹을 만한 건지 판단할 능력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판단을 내 눈과 내 판단으로 대체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발휘해서, 10분 발휘해서 그 나무를 보니까 어땠습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더라. 이렇게 창세기 3장에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을 지팡이로 쳐서 목말라 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난 나머지 이 불평하는 불만하는 이 백성들에게 화가 난 나머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러니까 여기 우리라는 표현은 지금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데 자기를 거기 살짝 지금 껴놓고 있는 겁니다. 아, 보이시나요? 우리가 물을 내랴라고 말하면서 이제 자기 마음대로 돌을 한 번 더 치죠. 내가 내 능력으로 이걸 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모세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이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언약이 우리한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언약을 통해서야만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의 그 관계가 제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 언약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음을 보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능력과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18절이 아주 중요하게 다가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주시는 그 소산들이 내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언약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은 너무나 크다. 그러니까 넘을 수 없는 그 선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성적인 존재로 창조된 인간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여기고 그들에게 순종해야만 한다. 하지만 인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이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는 언약적 수단으로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언약적 관계 안에 있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간에 우리가 행하는 하나님 앞에 이 마땅한 삶을 살아낼지라도 그거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지 그 어떤 부분의 크레딧도 상급도 우리에게 나 스스로에게 돌릴 것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았다면 그것은 마땅한 나의 행할 바인 것이지 내가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크레딧을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순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까지 지금 이제 쭉 이야기를 했는데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딜레마를 하나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확인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계속 발견해가면서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존재인데 그래야만 잊지 않을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지우고 그 자리에 계속해서 우리를 넣는 그것을 그치지 않는 존재라는 데 그 딜레마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대신해서 우리의 것을 거기에 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내내 벌어진 일들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그래서 계속해서 상기시키십니다. 리뉴하십니다. 이 백성들이 패역한 모습을 한심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리뉴하시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려 하셨죠.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 백성들은 끊임없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뭐라고 닉네임을 붙여주셨나요? 목이 곧은 백성. 목이 곧은 백성.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라는 게 그런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누리기에 적합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런 공간인데 오히려 그 공간에서 하나님께 엎드리기보다는 목을 빳빳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크레딧을 자신의 걸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존재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계속해서 지워가는 존재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우리의 계속해서 하나님을 지워가는 그 작업을 더 이상은 못하게 하시려고요. 이 땅에서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겪으셨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에서 40년을 보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먼저 40일을 지내셨습니다. 그 40일 동안 어떻게 되셨죠?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낮추신 것처럼 예수님이 낮아지시고 힘들고 주리게 그렇게 만드셨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마귀가 유혹을 해옵니다. 뭐라고 유혹을 해오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한마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은 이제 그만 잊고 너한테 능력이 있으니까 그 크레딧을 이제는 너한테 돌려라. 내 능력으로 행하고 그 상급을 너가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들어서 마귀를 상대하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오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들어서 이 마귀와의 싸움에 완벽하게 승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딜레마의 답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우상화의 유혹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받으시고도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저와 여러분이 거둘 수 있는, 거둘 수 없는 승리를 예수님께서 먼저 거두시고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신 겁니다. 근데 어디에서 주셨죠, 그 승리를? 바로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한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스스로의 크레딧을 쌓기에 그걸 쉬지 않는, 정말 그래서 우상화 작업을 쉬지 않는 그런 존재들인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어떻게 하셨죠? 모든 크레딧을 받기에 합당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히려 그 영광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낮아지셨어요. 낮아지셨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우리한테 진짜 정작 돌아와야 될그 크레딧을 그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예수님께만 합당한 크레딧, 그 의로움, 그 의로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복되고 부요함의 모든 것들, 약속의 땅 가운데서 신자가 마땅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누려야 될그 복된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예수님께서 그 반대급부의 크레딧을 다 갖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한 모든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이 아주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도구로 주신 그 말씀, 사실 신명기의 말씀을 들어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말씀을 들어서 하지 않으셔도 하나님, 예수님은 제2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능히 마귀를 대적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들어서 물리치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살아야 할그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 승리의 도구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기 때문에 여기서 영광의 광채라는 것은 그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은 마치 이 코인에 왜 인물들이 이렇게 주조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모습이 그대로 임프린트가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인 지금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스스로를 말씀을 통하여 드러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드러내시는 은혜의 방편들을 저희들한테 주셨는데 그게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성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살을 나한 예수 그리스도의 떡과 또그 잔을 나누는 성찬이 있지 않습니까? 또 세례와 또 입교하는 그 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생생하게 바라보는 시각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는 순간들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기도의 자리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주님을 바라봐야 될지 알지 못할 그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보게 해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는 이 광야의 땅을 지나갈 때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매일매일 삶을 걸어갈 때에도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고 다른 데로 돌아가서 우상화하는 우를 범치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토록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까지 나에게 다가오셔서 나를 친히 보여주시고 드러내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모습을 나로 하여금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안에서 힘차게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